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의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판빈민 장관의 이번 방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베트남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판빈민 장관은 평양 방문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 북한 지도자로는 55년 만에 방문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13일까지 사흘 일정의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류허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최근 워싱턴 협상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 두 척이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오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12해리 내해역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오늘 아프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현지 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셰너헨 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방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미군 감축서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탈레반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4월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절반을 철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14,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또 아프간과 관련한 논의에 아프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프간의 미래는 아프간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수주 안에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셉 보텔 미 중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정확한 철군 일정은 시리아 현지 상황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미군 철수와 관련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서 병력 이동은 장비 철수보다 훨씬 간단한 만큼 우선 불필요한 장비를 먼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지난주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4월 말까지 시리아 내 모든 미군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력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에서 열린 이슬람 혁명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그 누구의 승인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로 이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로 협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혁명 40주년을 맞아 수도 테헤란 등지에서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와 기념 행진을 벌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제61회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라고 하는 이 그래미상은 미국 음악 산업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보인 가수나 음악에 수여하는 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상 가운데 하나죠. 이 그래미상은 여러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자, 올해는 다름 아닌 다양성이 승리한 시상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 가수가 사회를 맡았고요. 힙합 음악과 R&B 등 흑인 음악이 주요 상을 휩쓸었죠. 그런가 하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방탄소년단 BTS가 시상자로 나선 겁니다. 또 중남미계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 무대에 이어서 흑인 음악의 산실인 모타운 레코드 60주년을 기념한 특별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이 수상 결과도 다양성이 돋보였는데요. 여자 가수인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가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앨범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랐고요. 올해의 레코드상과 올해의 노래상은 This is America를 부른 흑인 래퍼 차이디시 감비노에게 돌아갔는데요. 그래미상 최초로 랩 노래로 올해의 노래상을 받으며 그래미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4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선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4도, 함흥은 영하 12도에서 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그래미에서 4관왕에 오른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베스트 컨트리 송을 받은 스페이스 카우보이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While I look at you saying I don't know would be like saying that the sky ain't blue and moods weren't made for sitting by the door since you don't wanna stay anymore you can have your spac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실무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미국의 구축함 두 척이 남중국해를 향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왕실 직계가족으로서는 사상 처음 태국 총리직에 도전했던 우브라타나 공주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극 드라마의 방영을 잇따라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그 배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했군요.
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1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차관급으로 이뤄진 미국 대표단은 13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요. 14일부터 시작될 양국 장관급 고위 무역 협상을 위한 실무 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실무 협상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 고위급 회담에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바로 이어받아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고위급 회담은 1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현재 실무 회담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프리 게리 씨를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은 현재 베이징 시내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호텔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철저히 함구하면서 섣부른 예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이 잘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한 협상을 토대로 양측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진일보한 토의를 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초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양국 정상 간 만남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오는 27일과 28일에 있을 미국과 북한 간 2차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만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번 달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다소 진척을 보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이 지난주 미국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양측 간에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국 대표단이 시 주석이 강조했던 경제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은 거의 들고 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건 뭔가요?
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문제, 또 기술 이전 강요와 기술 탈취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저임금으로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고 수십만 개 일자리를 뺏어가며 기업을 염탐하고 화폐의 가치를 낮춰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체 무역 적자의 60%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워싱턴 고위급 협상에서 이런 쟁점들이 논의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협상에서 중국의 시장을 더 개방해서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기로 하고요. 또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비롯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으로 나섰지만 높은 부채, 또 경기 둔화 조짐 등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미국의 공세에서 한 발 물러선 양상입니다.
네. 자, 지금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마감 시한이 언제죠?
네. 오는 3월 1일이 마감 시한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서로 양측이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마감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만약 마감 시한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무산되면 3월 2일부터는 추가 보복으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앞서 부과한 2천억 달러 제품 중에 10% 관세를 적용한 상품에 대해서도 25% 더 올릴 방침입니다. 이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면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해당하는 규모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11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에서는 난사군도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 인근 지역을 항해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축함인 스프런스 또 프레블함은 이 스프레틀리 제도 12일의 안해 해역을 항해했는데요.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클레이도스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올 들어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한 게 벌써 두 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7일에도 미사일 구축함 맥켄베리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이 시사군도 12해리 안을 항해했는데요. 당시에도 미 해군은 통상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겠군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내 평화, 안보,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우볼라타나 공주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우볼라타나 공주의 총리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태국 선관위는 이 각 당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데요. 이날 선관위는 우브라타나 공주가 총리 후보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자, 우브라타나 공주, 태국 왕실 직계 가족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총리직에 나서겠다고 해서 이 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이 태국 왕실 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에 있을 태국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태국 정치권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하지만 공주의 출마 발표가 나온 같은 날 마하 와지락롱꼰 라마 10세 이 태국 국왕이 공주의 총리 후보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네. 자, 태국 국왕은 왜 공주의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네, 와지랄롱꼰 국왕은 성명에서 왕실 가족 구성원의 정치 참여는 왕실의 전통과 태국 헌법, 태국 문화에 어긋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우브라타나 공주도 출마를 철회했고요. 또 우브라타나 공주를 당의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락사 차트당도 이 후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네, 태국 선관위도 국왕의 뜻에 따른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성명에서 왕실은 반드시 정치 위에 존재하며 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인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이날 약 40여 개 정당이 제출한 총리 후보 명단에 우브라타나 공주의 이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태국에서 왕가의 정치 참여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우브라타나 공주는 어떻게 총리직에 도전했다는 겁니까?
네. 우브라타나 공주는 지난 1972년에 미국인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 왕족 권한을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이혼 후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는 왕실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태국은 현재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 왕실 영향력이 아직 상당한데요. 우브라타나 공주는 특히 지난 2016년에 타계한 포미폰 아두니아데 국왕의 장녀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동생인 와치랑롱골 국왕의 제동으로 정치권 진출이 하루 만에 무산된 거군요.
맞습니다. 우보라타나 공주가 현재 해외에 망명 중인 이 탁신 친화와 전 총리 계열의 정당 후보로 총리직 도전을 선언하면서 태국의 오랜 군부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왔는데요. 태국은 86년 전에 입헌 군주제로 돌아선 후에도 계속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서 12차례나 정권이 뒤집혔습니다. 현 프라유 차노차 태국 총리 역시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이 태국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참 높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총선을 치러서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태국이 총선을 통해서 순조롭게 민간 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높은데요. 하지만 우브라타나 공주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공주를 후보로 추대했던 탁신 전 총리 지지 세력은 정치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프라유 총리도 총선에 나서는 건가요?
네. 우브라타나 공주가 후보 출마를 선언했던 같은 날 프라유 총리도 후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었던 우브라타나 공주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현재로선 프라유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에 일각에서는 마하 와지랄롱꼰 국왕이 프라유 총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주의 출마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인기 사극 드라마 방영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한국에는 연희 공략으로 알려진 얀시궁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중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각 방송사에서 이 드라마를 비롯해서 인기 사극 드라마가 잇따라 방영이 중단돼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얀시궁이란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겁니까?
네,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이에서 지난해 8월 하루 동안 무려 5억 명 이상 시청하는 진기록을 세웠고요. 현재까지 150억 회 이상의 시청 기록, 또 39일 동안 연속 시청률 1위에 오르면서 2018년 가장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얀시궁은 또 전 세계 90여 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 방영이 왜 갑자기 중단된 걸까요?
네, 지난달 말에 중국 관영 매체인 베이징일보가 이런 사극 드라마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베이징일보는 이런 궁중사극이 시청자들에게 중국 황족의 생활 방식을 추종하게 만들어서 사치와 향락 풍조를 조성하고요. 또 중국 사회주의 이념을 해치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는데요. 베이징일보는 또 사극 드라마 제작자들은 지나치게 자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중국 국영TV에서 얀시궁을 비롯한 여의전 같은 다른 사극 드라마 방영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네. 자, 얀시궁이란 드라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총 70부작의 중국 청나라 시대 왕조를 다루는 연속 드라마인데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여성 4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황실 여인들의 화려한 의상 또 머리 장식 등 볼거리가 많아서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특히 대단한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예, 이 드라마는 특히 중국 사극의 전형에서 벗어나서 언니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궁에 들어가서 밑바닥 궁녀 생활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중국 황제의 건륭제의 사랑을 얻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인들이 원래 사극을 참 좋아한다고요.
네. 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한 이후인 90년대부터 중국에서 사극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검열 당국은 이 사극과 현대극에 대해서 현저하게 입장 차를 보여왔습니다. 사극은 대개 권력을 향한 암투, 갈등, 음모, 반란 이런 내용을 얽기로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검열 당국으로서는 이런 내용이 별로 달갑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번 드라마 방영 중단 조치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당국의 검열이 점점 더 심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일보가 사극 드라마를 비판하는 글을 보도한 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대부분은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무려 3만 2천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였는데요.
네.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댓글들이 사라지고 아예 댓글란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조처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중국 TV에서 이 얀시궁을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에서는 여전히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지출안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국경 장벽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연방상원의원이 내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정치인은 10명이 넘습니다. 미 육군이 한층 강화된 장벽 체력 검증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됐던 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끝난 지 이제 겨우 두 주가 넘었는데요. 다시 정부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35일 동안 계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이 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끝내면서 3주 시한을 뒀는데요.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공화당과 민주당 이 연방 상하원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출한 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감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는데 양측이 여전히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5일이면 아직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한데요. 뭐 협의위원회는 11일까지 이 합의안을 마련하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야 이 상하원 논의를 거쳐서 15일까지 표결에 붙이고 대통령 서명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10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11일까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50대 50 반반이다 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존 테스터 의원은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협상이 끝까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요?
네, 쟁점이 되고 있는 국경 장벽 예산에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 달러의 이 장벽 건설 예산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민주당이 건설 예산을 일부 주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시 협상이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네, 이민세관 단속국, 이 미국에서 ICE라고 하는데 이 이민세관 단속국이 검거한 불법 체류자 수용 인원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원하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 주는 대신에 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 불법 체류 수용자들을 위한 침상이 4만 개를 약간 웃도는데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과 같은 수준인 약 3만 5천 개로 줄이자는 겁니다.
네, 여기에 공화당이 반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 내에서 검거한 불법 이민자 수용 인원을 1만 6,500명으로 이 상한선을 두길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검거에 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단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검거되는 사람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민주당 요구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민주당의 제안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매우 필요한 국경 장벽 건설에 아주 적은 예산만 주려고 하더니 갑자기 이 폭력적인 범죄자 구금에 상한선을 두려 한다는 그런 주장을 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인원 제한 때문에 범죄자들이 풀려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을 일부만 주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네, 만약에 예산을 다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찾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한 믹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국경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ake as much money as you can give us, and then we'll go off and find the money someplace else legally in order to secure that.
네,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낸 뒤에 남부 국경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찾겠다는 건데요. 의회를 거치든 거치든 않든 이 국경 장벽은 세워질 것이라고 멀베니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의회가 주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예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했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멀베니 비서실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로 이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 차원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은 낮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강경 보수 성향인 마크 매도우 하원 의원은 국경 보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국경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집회를 엽니다.
네. 자, 엘파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에서도 언급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정연설에서 엘파소가 폭력 범죄율이 높은 곳이었는데 이 장벽이 건설된 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엘파소 보안 당국자들은 장벽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 엘파소가 안전한 곳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전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계속 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네소타 출신 에이미 클로버처 연방 상원의원이 10일 민주당 경선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I don't have a political machine. I don't come from money. But what I do have is
네, 클로버처 의원은 정치 조직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자신에게는 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로버처 의원이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공원에서 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영하 9도의 날씨에 이 폭설이 내리는 매우 궂은 날씨였는데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클로버처 의원 그동안 대선 가능성이 점쳐졌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긴 한데 자, 어떤 경력을 가진 후보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올해 58살이고요. 지난 2006년에 미네소타주 최초의 이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돼서 연방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데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공화당 의원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클로버처 의원은 처방약값 인하, 투표권 확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자, 클로버처 의원의 지역구인 미네소타주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곳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클로버처 의원이 지난해 선거에서 이 60%가 넘는 지지율로 3선에 성공했는데요. 클로버처 의원은 미네소타가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가 되길 바란다는 그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클로버처 의원은 10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미국인들이 트위터로 하는 외교 정책 그리고 연방정부 폐쇄 사태, 이 셧다운 등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빗댄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제 클로버처 의원이라고 하면 지난해 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클로버처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요. 당시 캐버노 지명자가 10대 시절에 이 술에 취해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클로버처 의원은 캐버노 지명자에게 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러자 이 캐버노 지명자가 화를 내면서 당신은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었죠. 클로버처 의원은 자신은 음주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또 나중에 캐버너 지명자가 사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클로버처 의원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도 관심을 끌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도록 설득을 한다면 이것이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당시 바 지명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마침 이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대통령의 지시로 의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클로버츠 의원의 질문이 큰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특검은 이런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또 전한 바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 여성 도전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자, 그 대선을 위해서 몇 명이 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클로버처 의원까지 여성 도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그리고 툴시 게바드 연방 상원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거나 탐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지난 1일에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뭐 남성 의원들도 많고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만 9명입니다. 또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좋게 10명이 넘는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새로운 장병 체력 검증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AP통신은 미 육군 당국이 한층 강화된 체력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 훈련 교리 사령부 사령관인 스티븐 타운센드 대장은 AP통신에 새 프로그램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 육군이 새 체력 검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선 부대 지휘관이 기본 훈련을 마친 장병들의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지휘관 가운데 거의 절반이 자신의 부대에 새로 배속된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필요한 체력을 다지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배속 장병 가운데 12%가 부상으로 임무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네, 부상자가 12%라면 참 작지가 않은 규모인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육군 기초교육센터의 멜컴 프로스트 장군은 군 당국이 장병들을 초기에 신체적으로 충분히 단련시키지 않아서 근골격 부상이나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임무에 배치될 수 없는 장병이 많아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프로스트 장군은 또 이 육군에 입대한 장병 가운데 약 3분의 1이 입대 3년 차가 되기 전에 부상 탓에 군을 떠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한 체력이 부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프로스트 장군은 새 프로그램의 목적이 체력을 증진해서 부상을 줄이고 장병들을 전투에 더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 육군이 시험 중인 새 체력 검증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됩니까?
네, 기존 프로그램에는 2분간 윗몸 일으키기, 2분간 팔굽혀 펴기, 3.2km 달리기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역기 들기, 18kg 물건을 달고 달리기, 4.5kg짜리 공 던지기 등이 추가됐습니다. 타운센트 훈련교리사령부 사령관은 이들 종목은 전투 수행 중에 해야 할 동작에 필요한 체력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타운센트 이 사령관이 언급한 동작으로는 전력으로 질주해서 포화 피하기, 들 것을 실린 부상자 옮기기, 그리고 연료통을 차량에 싣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 체력 평가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기존 프로그램은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를 고려해서 체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성 병사는 여성 병사나 나이가 많은 병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새 프로그램에서는 평가 점수가 세 수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병이나 기갑 같은 병과의 이 병사들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새 체력 검증 프로그램을 시험 중이라고 했는데 일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전보다 어렵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비전투 병과 병사들에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 육군 당국은 처음에는 체력 검증에 통과하지 못해도 병사들이 점차 적응하면서 점수가 향상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럼 새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시험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네, 현재 63개 대대 병력이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1일까지는 전 육군 병력이 검증에 임한 뒤에 내년 10월부터 새 프로그램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공식 채택된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R 데이비드가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로 하기엔 힘이 드네요 라고 노래하는 Word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경매라는 거래 형태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을 팔기 위해 내놨을 때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을 벌여서 가장 높은 액수로 매수하는 걸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부터 예술품, 농축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축산업계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소매매를 책임지는 사람, 바로 소경매인인데요. 미국 서북부 아이다호주의 소경매 현장을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아이다호 축산농가의 소경매인
$1, $1, $1, $1, $1, $1, $1, $1, $1,
한 남성이 뭔가 빠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선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낯선 외국어 같기도 한데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말을 하지만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 이 사람. 바로 트레저 밸리 축산에서 일하는 소 경매인 잭 줌스타인 씨입니다. 소들을 돌보면서도 늘 이렇게 경매 연습을 하는 줌스타인 씨. 실제로 경매가 열리는 현장엔 긴장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My job is to talk up the cattle as they walk in, tell them the good points about them.
경매장에 일단 소가 걸어 들어오면 전 우선 그 소의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를 사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 각자 소 가격을 제시하며 서로 경쟁하는데요. 그러니까 경매인은 축산물의 가격과 가치를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또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일일이 다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줌스타인 씨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빨리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입찰자들이 듣기 좋도록 또 신뢰를 갖도록 말하는 것이야말로 경매인이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합니다.
And then you add in your filler words and that's what everybody likes is what makes it sound pretty. Dollar down, deer down.
경매를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넣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낮다 싶으면 그냥 낮다고 하지 않고 달러 다운, 디어 다운 이런 식으로 가군을 살리고요. 만약 입찰이 $10라고 들어오면 $10 받고 $20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소 경매 현장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떠들려면 웬만한 체력으론 안 될 것 같은데요. 줌스타인 씨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소 경매인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When I was a little kid growing up here around the yard, I always would tell my folks that when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농장에서 소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커서 소 경매인이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녔죠. 소 경매인이 되려면 소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하고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가족들이 축산업에 종사하다 보니 비교적 쉽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Can kind of look at their back. 가족 농장의 소를 돌보고 있는 줌스타인 씨. 이제는 소를 보기만 해도 값이 얼마나 나갈지 단 한 번에 맞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을 봐도 값을 얼마나 부를지 한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I think an order buyer could spend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오늘 앉아 있는 입찰자 중에 수십만 달러는 쓸 것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나오는 소들이 한 마리에 $1,000는 넘을 거고요. 또 여러 마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초 안에 5만 달러 이상 거래되는 건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줌스타인 씨가 지목했던 그 입찰자. 예상대로 오늘 수십만 달러를 쓰고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I'm a commission buyer and this time year is our busy year. It's pretty easy.
저는 전문 소매매 중개인입니다. 지금이 한창 소매매가 이루어질 때라서요. 앞으로 닷새간 하루에 $100에서 20만 달러는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오가다 보니 경매인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Every buyer bids a little bit differently. Some of them are come and watch you like this.
입찰자들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 손을 흔드는 등 큰 동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매인인 저 외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손가락만 까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으로는 이런 입찰자들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손가락으로는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을 지목하고 또 입으로는 가격을 계속 불러야 하니까 늘 긴장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줌스타인 씨는 축산 농가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소를 키우는지 알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네요.
I think it, but if you want to do this, you might as well go for it and be the best, and that's what I'm trying to do.
저는 최고의 경매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매인 세계 챔피언 대회에 출전해 세 번이나 준결승에 올랐어요. 세계 최고의 경매인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빌딩 숲 속의 작은 아마존,
시애틀 아마존 본사.
지난해 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두 번째 본사를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과 수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설 지역들은 벌써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의 경우 아마존 덕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마존이 지난해 공개한 독특한 외형의 신사옥은 시애틀의 명물이 됐다고 하네요. 시애틀 도심에 거대한 구형 유리 온실 3개가 서 있습니다. 마치 빌딩 숲 속의 작은 아마존 밀림과 같은 이곳.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아마존의 신사옥인데요. 컴퓨터라면 날고 기는 인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곳엔 과연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앨리슨 플리커 아마존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There's been a lot of scientific research that shows that when you are surrounded by green, surrounded by nature,
푸른 자연에 둘러싸여 일할 때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실제로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직원들의 뇌 활동을 돕는 한편 자연 속에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이런 친환경적인 사옥을 마련했죠. 신사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수많은 식물은 세계 곳곳에서 온 것들입니다.
바이오돔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식물원과 같은 신사옥엔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온 4만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엔 둥지라고 부르는 쉼터가 있는데 직원들은 언제든 여기서 쉬다 갈 수 있고 코코아 나무 아래 앉아 회도 할 수 있죠.
That takes a little bit of getting used to. But I think for me at least,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젠 창의성에 샘솟는 이런 자유를 즐기고 있어요. 사실 내 책상이 없는 사무실에서 일해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여긴 모든 공간이 열려 있죠. 일찍 출근하면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렇게 새로운 근무 환경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바이오돔이 아닌 전형적인 사무실 건물에서도 아마존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 한복판에서 각종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대형 극장 같은 공간에선 축구 경기 같은 걸 시청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죠. 아마존에선 그런데 직원들만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 건물엔 약 6천 마리의 개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출근할 때 자신의 애완견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It's really nice, especially like even like a stress reliever.
집에서 키우는 개를 직장에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애완견과 잠시 시간을 보내면 피로가 확 풀립니다.
전형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새로움이 가득한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 뉴욕과 버지니아에 들어설 아마존 제2본사 건물은 과연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될지 많은 사람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전화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딱히 용건은 없지만 뭐 하는지 궁금할 때 Hey, what are you up to? 안녕, 별일 없니? I called to see if you're free later tonight.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전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할 때는 You were cut off. Could you repeat that again? 방금 끊겼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The connection is really bad. Can I call you later? 연결이 안 좋아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전화를 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은 I need to go now. I'll talk to you later. 나 이제 가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I'll call you back later.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Hey, what are you up to? 안녕, 별일 없니? I called to see if you're free later tonight.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You were cut off. Could you repeat that again? 방금 끊겼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The connection is really bad. Can I call you later? 연결이 안 좋아.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I need to go now. I'll talk to you later. 나 이제 가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I'll call you back later.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전화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Forever and Always, 영원히 그리고 항상 전해드리면서 저희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nce upon a time, I believe it was a Tuesday when I caught your eye. We caught on to something, I hold on to the night. You looked me in the eye and told me you loved me. Were you just kidding? 'Cause it seems to me this thing is breaking down, we almost never speak. I don't feel welcome anymore, baby, what happened? Please tell me, 'cause one second it was perfect, now you're halfway out the door. And I stare at the phone, he still hasn't called. And then you feel so low, you can't feel nothing at all. And you flash back to when he said forever and always. Out of line, did I see something way too honest? Made you run and hide like a scared little boy. I looked into your eyes, thought I knew you for a minute. Now I'm not so sure. So here's to everything coming down to nothing. Here's to silence that cuts me to the core. Where is this going? Thought I knew for a minute, but I don't. Stare at the phone, he still hasn't called. And then you feel so low, you can't feel nothing at all. And you flash back to when he said forever.